2016년 5월 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며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볼 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이자 우리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마더스 데이 때 엄마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카드를 썼는데 그 이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쓰다가 생뚱맞게 이제 쓰는 것이 나는 마더스 데이가 월요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월요일이면 학교로 안 가도 되니까 마더스 데이가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봐도 뭐 어린아이니까 이제 귀여운 마음이 썼겠지만 마더스 데이가 뭔지를 알고 애가 지금 이 카드를 쓸까,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머니와 그 모성애만큼 강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는 경험은 어머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자들은요, 그 뭐 과정도 의미도 고통도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죠. 옆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만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남자는요, 아기 낳는 거,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기 낳을 때 남편이 들어가서 옆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는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그걸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애 낳는 거 보고는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가 나고 하니까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각방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중국에 큰 지진이 있었죠. 쓰촨성 지진이 이제 2008년 5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뭐 2008년이니까 벌써 한 뭐 꽤 됐죠. 됐습니다만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구조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흙더미와 또 콘크리트 더미를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이제 그 밑에 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치우다 보니까 그 여자 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제 보니까 밥을 먹다가 채 뭐 젓가락도 놓기 힘든 상황에 갑자기 지진이 오니까 무너져 내리는 그 벽에 본능적으로 이제 아이를 감싸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정황상 그 깔려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목숨이 다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유를 먹이려고 했던 그 브레스피드를 하려고 했던 그 정황도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핸드폰을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하고 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고는 메시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써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실제 그 사진입니다. 예, 아기를 이제 구출해내는 그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과 이 기사 때문에 중국 전역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5월 19일부터 3일 동안을 애도의 날로 지정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애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단정한 옷을 입을 것이며 너무 트렌디한 옷이나 색깔 밝은 옷, 신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 이 공산국가니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음악이나 마작이나 카드 등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조용히 할 것. 또 퇴근 후에 가라오케나 당구장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듣지 말 것. 또 근조를 가슴에 달 것. 오후 2시 28분부터 전 국민 3분 동안 묵념할 것. 그때가 발견된 시각인가 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까운 친구나 친지에게 알릴 것.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특별함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럼 뭔가 크고 흔들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큰 산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작년 어머니 주일에 제가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이십니까? 여성이십니까? 하나님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트릭 퀘스천입니까? 하나님은? 둘 다 아니시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 왜?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남자 혼자만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머니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어파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were gentle among you. Gentle.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유순하게 대했다. 젠틀하게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주 젠틀하게 대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죠. 어파슬이라고 하는 말,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원상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리프리젠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지 그것들을 대변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이고 또 더 넓게 보자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같은 권위 있는 모습일 때가 참 많죠. 때로는 그래서 좀 무섭게 느껴질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얼마나 젠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다 그냥 쥐잡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우리가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부족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젠틀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분보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또 가장 따뜻한 분이십니다. 가끔씩 기도 때나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그 음성이 뭐 예를 들면 영훈아 그러면은 제 이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훈아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보다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전달되어 오거든요.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수많은 감정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신지, 그 품에 안겨본 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편하죠. 멀랑멀랑하고 편하지 않아요? 남자들 품에 안겨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엄마에 비해서 좀 딱딱하잖아요. 특히 저처럼 온몸이 딱딱한 근육질로 덮여져 있는 남자들은 아기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의 품은 이렇게 포근함이 있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품어주고 그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요. 어떤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 없이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쭉 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계속 너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들이 삶의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신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살점이 떨어져 나온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툭 떨어져 나온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바로 앞에 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순하게 대했다. 유순하게 대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대하듯이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대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다음 구절 8절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연결되는 구절이니까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처럼 아이를 대한다는 것은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랑. 제가 이제 주례하게 되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제 간간히 그런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실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신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두 이제 커플이 신랑 신부가 저기 뒤에서 입장해서 들어올 때는 말하자면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으로 입장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된 다음에 이제 행진해서 나갈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녀간의 젊은 남녀간의 그 불타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가 되었으면 이때부터는 그 사랑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이 좋은 것도 저 사람 보면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 만지면 내가 즐거우니까,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함께 얘기 나누면 기쁘니까,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들, 그냥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맞는 짝들을 찾는 거죠.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Self-seeking love가 아니라 self-giving love로 바뀌는 것, 그것이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바뀌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전에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막 의미를 추구하는 사랑이었다면, 막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연애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랑이었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사랑에서 의미를 이제는 부여하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사람과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관계에, 이 사랑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감정이 식어진 거 보니까 이제는 만남이 아닌가, 인연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막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Jealous God,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질투는 죄래요. 질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뭔가 우리 보고는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 뭔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이 질투라는 개념과, 질투는 죄니까 질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때 하는 질투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질투는요, 내 것을 빼앗길 때 오는 질투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LAPD 어떤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요. 여자 경찰이 20년 전에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신부를,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랑 이제 그때 같이 사귀던 그 경찰 파트너가 있었는데, 자기랑 브레이크업 하고는 나중에 딴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 복수심에, 그 질투심에,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증거가 안 남아가지고 범인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는 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이, 과학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밝혀내고 보니까 경찰인 거예요. 그것도 LAPD 여자 경찰인 겁니다. 이 사람은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경찰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질투의 눈이 뭐니까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이게 되더라는 거죠.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나의 유익 때문이죠.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나의 몫이었는데 빼앗기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결국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너 그런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 돌로 깎아 만든 우상 섬기면은 그것이 너를 구해줄 수 없어, 왜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든 나를 버리고 너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니?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어떤 질투라고요? 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 좀 알아봐줘. 나만 섬겨줘. 나만 월십해. 이런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불행해. 너 그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수많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멸망의 길로 나가는 우리를 못 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줘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얘기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는 연결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 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뺏어야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겠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또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 자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화여대였나요?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온 얼굴과 몸이 쭈글쭈글하게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도 쓰고요.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UCLA에서 유학도 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고 후에 막 얼굴이 막 뭉개져가지고 흉측하게 돼 있는 그 지선 자매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엄마 지금 내 얼굴하고 엄마 얼굴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놈의 가시나 쓸데없는 소리 안 되는 얘기 안 하고 그럼 100번이라도 바꾸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흉측하게 얼굴이 변해 있는 딸을 보면서 그거 기꺼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0번이라도 바꾸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솔직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철딱선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마 이 얼굴하고 저 얼굴, 엄마 얼굴하고 바꿀 거야?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겪은 일을 알긴 아십니까?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일 때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시고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드렸죠. 이 아들이라는 말에 우리 여성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하나님도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죠. 아들은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 성조든 여자 성조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 것처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자 성도뿐 아니라 남자 성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바라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내어주고 내어주고 내어주는 그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는 받아들이죠. 근데 조금만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버리셨나 관심 없나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것들 왜 너희를 위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먼저 받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억지로 쥐어 짜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꾸 묵상하고 지난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립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꾸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께, 어머니께 사랑을 전하고 표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둘 중에 어떤 글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는 몰라가지고 두 개 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두 개 다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두 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쓴 시 같아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깨다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 시고요. 이 시에서도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어떤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좀 겹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소개해드릴 글은요, 편지입니다. 편지인데요, 어떤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저기 영국 그 스코틀랜드의 던디라고 하는 지역 그 근처에 어느 양로 병동에서 이제 거기 이제 다 홀로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소지품들을 이제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글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이 글을 보고 그 글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 그 양로원 간호사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읽혀지고 또 나눠지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린 편지이자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지요. 먹을 때 칠칠 맞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해봐요! 소리 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목욕하라고 하라면 하고, 밥 먹으라면 먹고, 좋든 싫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일 없이 나날만 보내는 무능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치는 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 넘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 줄게요. 저는 10살짜리 어린 소녀랍니다. 사랑스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와 언니, 동생들도 있지요. 저는 방년 16살의 처녀랍니다. 팔에 날개를 달고 팔에 날개를 달고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꿈속을 날아다니는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살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 있지 않더랍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가들이 앉아 있네요. 사랑스런 손자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의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 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 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제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뇨.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어요. 나의 참모습을 말이에요. 이런 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어느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느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느 누군가의 엄마였죠. 하지만 세월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또 진심이 왜곡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제 점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게 늙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더스데이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가 안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또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께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들인데요. 또 하나 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오늘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표현의 모델로 허락하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램프의 주의 품에 안길 때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